지난주 신문을 보신 분들은 호주 국민들의 눈물을 쏙 빼놓은 사건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호주에 30대 여성이 있었는데 말기 암 환자입니다. 30대 여성 말기 암 환자인데 죽음을 앞두고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고 그것을 본 모든 호주 국민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 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세르 치버스라고 합니다. 세르라고 합시다. 네, 34살입니다. 2008년도에 뇌종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이 뇌종양이 재발했는데 그만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몇 달 남지 않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데 큰아들이 3살입니다. 휴라고 하고 둘째 아들이 18개월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3살과 18개월 된 두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TV와 또 지상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에 이것을 꼭 기억하렴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엄마는 너희가 크는 것을 더 이상 곁에서 두고 볼 수 없을 거야. 이건 말하기 힘들고 또 마주하기에는 더 어려운 일이란다. 앞으로 너희들은 감정 표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다 잃는 것이 전혀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들 한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이어서 공부에 주의를 기울이되 교과서보다는 학교 생활에 더 배울 게 많단다. 팀 스포츠를 하고 악기와 외국어를 배우렴.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공보다는 실수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단다. 그러니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 말고 가능한 한 여행을 많이 하렴. 그게 너희들을 더 성숙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놀려서는 안 된단다. 다른 사람에게는 부탁할게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많이 해야 된단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단다. 아빠에게 친절하고 아빠가 새 짝을 만나는 날이 오면 그 선택을 인정하고 환영해 주렴.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행복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을 때 누려야 됩니다. 행복은 시간이 있을 때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행복을 출발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계실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11시 방향에 있는 작은 어촌입니다. 여기에서 한 회당에서 오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떤 개인 집에 들어갔네요.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집에 사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도 동일한 관심,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있었다라고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성경과 유대교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방 마을에서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예루살렘에서 구성되었고 예루살렘의 지시로 조사 나온 조사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잘못된 점, 허점, 문제점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들 외에 한 중풍병자도 방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중풍병이란 현대의학 용어로 보면 뇌졸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으로 인해서 신체 일부, 반신 혹은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몸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말을 거의 못하거나 어눌하게 하게 되고 잘 걸을 수 없고 몸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끝에다가 심상에 들끝에 사람을 올려놓은 다음에 들끝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찾아왔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들끝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 부자연스러운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있어 들어갈 수 없으니까 포기할 법한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니까 지붕이 경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지붕이 편편합니다. 편편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지붕에다가 곡식을 널거나 혹은 지붕에서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쉬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뚫어요. 예, 여러분 지붕에 구멍을 뚫으니까 그 밑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죠? 여러분 집에 있는데 누가 지붕을 뚫는다고 해보세요. 요즘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합니까? 쿵쿵거린다고 달려가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쿵쿵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붕을 뚫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붕이 뚫리고 위에서 흙이 내려오고 막 나무막대기가 내려오고 그러면 주인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밑에서 흙을 뒤집어 쓰는 사람, 나무막대기를 뒤집어 쓰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몽둥이를 가져와서 위로 쑤시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쯤 되면 남의 집에 지붕 뚫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립니다. 어디로? 예수님 계신 그 앞쪽으로 달아서 내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투철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왔는데 중풍병 이야기는 안 하시고 왜 죄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를 고쳐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왜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이 중풍병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모든 죄가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자기 죄 때문에 중풍병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요. 엄청나게 혈기를 부리다가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버럭 내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고 마비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죠? 그런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온 몸이 마비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자신의 욕심대로 죄를 짓다가 죄를 지으며 살다가 중풍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옆에 있던 사람들 그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반발을 합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가 지가 뭐라고 자기가 뭐라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는 나사렛 예수는 미친놈이거나 그죠?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저 예수는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이 쉽느냐? 너의 중풍병이 다 나았다 이 말이 쉽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말이 쉽습니까?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게 쉽소 쉬워요? 아니면 네 중풍병이 다 나았다 이 말이 쉽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예, 중풍병이 나았다 그러면 당장 걸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네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표가 안 나니까 그게 더 쉬울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중풍병을 진단할 때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결과가 와야 됩니까? 중풍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풍병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면 그 권세로 네 죄를 용서한다 그랬다면 반드시 중풍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풍병이 만약에 나았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았다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중풍병이 다 나았다 이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군다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을 바르거나 수술하지 않고 말로 네 모든 병이 나았다 말로 병을 고치는 것 명령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 말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네 모든 중풍병이 나았다 이 말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닌 이상 누구도 그 둘 중에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점진적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들고 온 그 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지요.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사건은 왜 발생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을 때 병이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줄 때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은 명령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네가 누워있는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눕혀왔던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만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고, 그리고 명령만으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뛰어난 학자나 뛰어난 도덕가라든가 어떤 종교를 만든 종교의 창시자라든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다, 이쪽으로 가면 진리가 있다 라고 그런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만날 때 병이 낫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죄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을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과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 자체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성 자체가 병들어 있어요. 어떻게?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유익만 추구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방해하는 것은 다 나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병들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거짓말을 하고 남들을 속이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게 해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감기균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감기 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콧물이 납니다. 열이 나지요. 기침을 하게 되지요. 머리가 찌긋찌긋 아프지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악된 행동들만 단속하려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신문지상에 나온 사건들만 한번 보십시오. 예, 친어머니, 어붓아버지, 동생들, 일가족을 살해한 가족, 그리고 뉴질랜드로 도망간 가족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인이 먹는 주식은 쌀이지요. 그죠? 쌀인데 계란보다도 더 독합니다. 그죠? 예, 살충제로 쓰이는 발암물질이 기존치보다 14배나 초과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발암물질, 살충제가 가득한 쌀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또 20대 여성이 기분 나쁘다고 자기 방에 있는 친구한테 펄펄 끓는 라면을 친구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20대 여성은 선배한테 기분 나쁘다고 끓고 있는 찌개를 선배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경찰관들의 성추문 사건, 불법 환전소 운영 사건, 사회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가져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부모들한테 돈을 받고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계속 조작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신문에 나거나 방송에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 가정들마다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를 볼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볼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으려고 하는데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부드럽게 좀 말하려고 하는데 부드럽게 말해지지가 않고 그냥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예. 배려해 주려고 하는데 괘씸하고 미워서 배려해 주기가 싫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결심해도 잘못된 말과 행동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이 피곤하지요, 괴롭지요. 가정이 지옥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건강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싫어하는 우리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와 우리 가정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변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죄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자기의 전 재산을 주기로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진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자기의 전 재산을 제게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전 재산을 주겠다고 사인을 합니다. 나의 전 재산을 최영걸 목사에게 줍니다.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 사람만 사인만 가지고 안 돼요. 자기가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해야 법적으로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은 그 재산을 제게 주겠다고 사인을 해야 돼. 그러면 저는 그것을 받겠다고 사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사인을 해야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유효하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사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져서 새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죄가 깨끗해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새롭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는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참을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어요. 억울해도 참고, 슬퍼도 참고, 두려워도 참고, 외로워도 참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도무지 부드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화가 먼저 나니까. 그죠? 주먹이 먼저 날아가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변합니다. 전에는 도무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불쌍하게 보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말과 행동,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해도 안 되던 말과 행동들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거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이 가득하지요. 두려움이 가득하지요. 늘 불안하지요. 답답하지요. 억울하지요. 서글퍼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가득하고 서글픔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솟아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샘솟듯이 기쁨이 찾아와요. 조금 전에 김원경 집사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아봤죠. 소설 같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에 기쁨이 솟아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어요? 진짜 기쁘지 않으면 노래 못 부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새 사람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종이컵 영상을 보셨지요? 종이컵 영상. 처음에는 종이컵이 자기는 못생겼다고, 추하다고, 보잘것없다고 다른 컵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흙이 담기고 씨앗이 담기니까 싹이 나오다 보니까 예쁜 식물을 담긴 그런 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컵을 보니까 아까 그 잘났던 컵들 보니까 그 속에 담배 꽁초가 들어있고 쓰레기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원통함이 가득하냐? 분노가 가득하냐? 슬픔이 가득하냐? 그런 사람은 늘 분노하며 살아가고 늘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는요, 우리 마음이나 인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안에, 마음 안에, 인생 안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이 다 저렇게 삽니다. 여러분, 안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나를 위해서 살지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 힘으로 내 혼자 해결해야 돼. 외로워도 슬퍼도 내가 해결해야 돼. 기도해도 내가 들어요. 내 혼자만 듣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중심이 나고 부부가 살아도 자녀와 살아도 오직 그냥 내가 중심이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죠?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힘들 때 외로울 때 도와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금방 사랑이 식어버려서 사랑하기 힘들고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 같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이 식어버려서 그래요. 핸드폰도 배터리가 다 되면 기능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가 다 되면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핸드폰 배터리가 재충전되듯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재충전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평안이 많은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혼자 살아갈 때는 외롭고 두렵고 슬프고 억울했지만은 분노가 가득했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가족들, 배우자들, 자녀들 바꾸려고 용서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다가 빨리 죽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도 변하고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마음속에 초청하게 되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되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들이나 또 식구들이 초청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했다고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왜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한번 가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소리를 내어서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몸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속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은 앞으로 점점 느껴질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솟아날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잘 변하지 않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평생 굳어진 것이지만은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자라가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